중세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는 얼마나 됐을까요? 갑옷의 무게는 평균 30 내지 40kg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가장 위험한 마상 시합에 나갈 때는 갑옷 무게에 방패와 창, 칼을 모두 더해서 최대 70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기사들은 혼자서 말에 오르지 못해서 장대나 로프를 이용해 말 위로 끌어올리거나 넘어지거나 말에서 떨어지면 딱정벌레처럼 등을 땅바닥에 대고 누워있는 수밖에 뭐 별 도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화려한 갑옷과 투구, 방패로 무장한 원탁의 기사들의 멋진 모습 뒤에 이런 반전이 숨어있을 줄은 몰랐네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의 명로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아니 70kg면은 한 사람을 더 업고 싸워야 되는 건데.
그것도 성인 남자.
그러니까요.
네. 네. 와,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래서 떨어지면은 딱정벌레처럼 이렇게 못 움직였다는 거 아니에요?
아둥바둥거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쓰러지면 지는 거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거든요. 네. 말에서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진짜.
네. 말에서 다가와서 창을 탁 겨누고 넌 이제 죽은 목숨이야 하면 뭐 항복해야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별 수가 없네요.
좀 미련한 생각도 들어요.
그 다 벗고 싸우면 안 되나? 다 벗고 이렇게
창이나 칼을 맞으면 또 활을 맞으면 죽으니까. 아, 부상을 입거나.
입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게 복불복이죠. 복불복.
아니면 그냥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
아이, 그렇지.
뭘 그렇게 싸워.
말로 하지.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죠?
그냥 얘기하면 네. 돼. 칼 이렇게 딱 겨누면 우리 그냥 얘기로 하자.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기 좀 앉아봐봐.
아니면 가위바위보로 하든지.
응, 가위바위보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될 것을.
자, 오후 4시 고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고전읽기의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5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는 반디 그리고 스마트폰 반디 어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전읽기는요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 찾아오시려면 검색창에 고전읽기 치시면 됩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훌륭한 기사들을 모아서 원탁의 기사단을 결성한 아서왕. 아서왕은 원탁의 기사들과 함께 귀부인을 구출하고 성배를 찾는 등 많은 모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라는 건 신분인가요? 아니면 직업인가요? 중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게 뭐 둘 다라고도 볼 수 있죠.
네.
중세는 우리가 흔히 봉건주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봉건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각 지역에 왕 먹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인
그렇지,
사람.
왕이 있겠죠.
넓은 지역의 왕은 왕이라고 하고 그거보다 좀 작은 지역은 제후라고 하고 또 넓이나 직위와 그 귀족의 네. 가문에 따라서 네네. 공작, 백작, 후작, 남작, 자작 이렇게 있어요.
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후, 영주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국왕으로부터 어떤 땅을 하사받아서 여기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 국왕에게는 세금을 바치고.
네네.
이 기사들이라는 건 바로 영주들의 바로 그 밑에 있는 가신들을 말해요.
그래서
영주는 자기의 그 큰 땅을 또 기사들에게 나눠주고
네네.
그 대가로 기사들로부터 군사적인 방위를 담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 충성을 얻는 거죠.
그럼 영주가 갑이고 기사는 을이 되나요?
그렇죠.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기사도 월급을 받았을까요? 갑옷이며 투구며 말 먹이고 뭐 그 무기 만들려면 이래저래 품위 유지비가 꽤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기사들은 토지에서 생기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거나
네.
또는 영주의 성에 기거하면서 성의 어떤 치안을 담당합니다. 누구 뭐 적군이 쳐들어온다든가 하는 걸 막고 또 뭐 불량배들이 뭐 소란을 피우는다든가 이런 건 이제 제어를 하는 거죠.
네.
영주는 성 안에 최소 2, 30명 정도의 기사를 거느렸어요. 근데 영주는 기사들에게 일체의 장비, 그러니까 뭐 말, 갑옷, 투구, 무기, 그리고 생활비를 제공합니다. 한마디로 뭐 프로야구 선수라고나 할까요?
그렇네요.
연봉 계약 체결하는 거죠.
기사들 중에도 당연히 실력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예.
영국 전역에 수많은 내노라 하는 그 기사들이 모인 최고 엘리트 집단, 그게 바로 원탁의 기사들인데요.
네.
오늘은 원탁의 기사들의 활약상과 그들만의 독특한 기사도 정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아내도 얻었겠다. 원탁의 기사들도 거느렸겠다. 아서왕은 캐멜롯 성에서 평화로운 시절을 보냅니다.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 이제 아서왕의 이야기에서 원탁의 기사들의 다채로운 모험담으로 옮겨옵니다.
네, 그런데 원탁의 기사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어디서는 12명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또 150명이다, 1500명이다 제 각각이더라고요.
원탁에 앉을 수 있는 기사는 12명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런데 그 기사들은 그야말로 기사 중에 기사고요.
네. 네.
아서왕 밑에 있는 기사들은 150여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150명.
그 150명의 대장들이 바로 12명이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사들.
그렇군요.
아서왕의 오른팔로 불리는 가웨인, 또 가장 훌륭한 기사로 불리는 란슬롯, 성배를 찾아낸 갈라하드, 뭐 퍼시발, 보루스 등등이 있죠.
아, 그랬군요.
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원탁의 기사들 중에서 실력도 외모도 기사도 정신도 가장 뛰어난 기사, 호수의 기사로 불린 이 기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란슬롯, 2번 트리스탄.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는 스코틀랜드에 네. 이 기사를 딴 위스키 이름도 있어요.
아.
스카치 위스키.
그 그림 있는 것 같아.
네.
그렇죠?
네, 네.
와, 생각나요.
자, 오늘 잘 들으시면은 정답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원탁의 기사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사 3명만 꼽아서 살펴볼 텐데 란슬롯, 보맹, 트리스탄이 그 주인공입니다. 우선 란슬롯부터 시작합니다. 란슬롯의 무용담 중 한 장면을 만나보시죠. 어느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는 어떤 기사가 칼을 빼들고 부인을 쫓아가는 것을 봤다. 부인은 란슬롯 경을 보더니 소리를 지르며 구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래서 란슬롯 경은 기사에게 다가가면서 말했다.
이런 괘씸한 놈! 어째서 부인을 죽이려 하느냐? 너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기사들을 망신시키는구나!
왜 남의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냐? 당신이 뭐래도 나는 마누라를 죽이고야 말겠다!
우선 나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부인을 죽일 수 없다.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이 여자는 나를 배신했어.
거짓말이에요. 남편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저를 질투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기사로 평판이 나 있으니까 진정한 기사도 정신을 발휘해서 저를 구해주세요. 남편은 정말 무자비하니까요.
기운을 내세요. 남편은 절대로 당신을 해칠 수 없을 겁니다.
좋았어. 당신 말에 따르겠어.
그래서 란슬롯 경은 기사와 부인 사이에서 말을 달렸다. 얼마쯤 갔을 때 기사가 벼랑간 란슬롯 경에게 뒤따라오는 자들이 누구인지 돌아보라고 소리쳤다. 란슬롯 경은 기사가 속임수를 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기사는 아내를 죽였다. 란슬롯 경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이 비열한 놈! 너는 나에게 영원한 수치를 안겨주었다!
그러고는 말에서 내려 칼을 빼들고 당장 기사를 죽이려고 했다. 하지만 기사는 땅바닥에 엎드려 란슬롯 경의 두 무릎을 끌어안고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소리쳤다.
기사도를 더럽힌 놈! 너는 스스로 자비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어떤 자비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일어나서 나와 싸울 준비를 하라.
실수! 자비를 베풀어 주기 전에는 절대 일어나지 않겠소.
그럼 네 조건을 유리하게 해주마. 나는 갑옷을 벗고 셔츠만 입겠다. 그리고 손에는 칼 만들겠다.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으면 네 죄는 영원히 사면될 것이다.
실수!
그럼 이 부인의 시체와 목을 가지고 기네비어 왕비한테 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겠다고 네 칼을 걸고 맹세하겠느냐?
그러겠습니다.
좋다. 이름이 무엇이냐?
패디비어라고 합니다.
네가 세상에 태어난 게 수치다.
패디비어 경은 기네비어 왕비가 아서왕과 함께 살고 있는 윈체스터에 이르자 그는 왕과 왕비에게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후 오랫동안 힘든 고행으로 속죄하여 결국 거룩한 은둔 수도사가 되었다.
원탁의 기사들 중 가장 강한 기사, 훌륭한 기사도 정신을 가진 기사, 외모마저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미남 기사. 바로 그가 란슬롯인데요.
란슬롯이죠, 란슬롯.
네, 어디서 이런 완벽한 남자가 나왔을까?
란슬롯은 베노익 왕국의 왕자고
네.
아기였을 때 호수의 여왕 비비안에게 납치돼서 키워집니다. 그래서 호수의 기사로 불리죠.
그렇구나.
호수의 기사로 불려요. 네.
호수의 기사,
잘 들으세요.
란슬롯.
이 비비안은 그에게 사냥, 음악, 결투, 뭐 궁정 예절, 귀족 정신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정말 그야말로 완벽한 기사를 만들어줍니다.
네, 란슬롯은 기사들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멋있길래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됐을까요?
일단 잘생겼어요.
그럼 잘생겨야 돼.
네, 그리고 일단. 체격이 뚱뚱하지도 않고 너무 마르지도 않고 아주 탄탄한 체격.
탄탄해 그냥.
네, 그리고
복근이 딱 선명하면서.
그 기사 실력, 무술 실력은 뭐 네. 누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아서왕도 감히 당해낼 수 없을 정도.
우와.
거기다가 또 얘가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어.
어머. 이런
뭐냐면
남자 없어?
마녀 모건 네. 르페이에게 한때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란슬롯이. 그래서 세 네. 명의 귀부인을 데리고 모건이 란슬롯 앞에 나타나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해요. 네. 그러자 란슬롯이 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연명을 하느니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어머. 정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공경에 처한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기사 중에 기사였던 란슬롯.
네.
그런데 위험에 빠진 여인이 도와줘요, 구해줘요. 그러면 짠하고 나타나서 구출해주는 그런 게 기사도 정신인가요?
그럼요. 예. 중세 기사들의 모험에는 다 패턴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아름다운 여인이나 공주가
네.
괴물한테 납치되거나 위험에 빠져요.
네.
이때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기사가 나타납니다.
아.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서 여인을 구해주죠.
근데 꼭 아름다워야 되나요?
아니 왜 거기서 또 딴질 거세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꼭 아름다운 여인이 그 괴물에게 납치되거나 그러면은 나타나시고
아니 이를테면은
하지마 이런 분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지면은 그냥 쉬실까?
그럼 이상하게 생긴 분하고
네.
김태희 같은 분하고 위험에 빠졌는데 누굴 구하겠어요?
아
영화인데
네 알겠습니다.
전설이고 소설인데
그렇네요. 진행해 주세요. 네.
자 어쨌든
들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나 아주 다시 하게 만들어요.
죄송해요.
아름다운 여인이나 공주가 네네. 위험에 빠져 일단.
위험에 빠져.
그러면 기사가 나타나요.
네.
나타나서 구해줘.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서 란슬롯도 마찬가지예요. 공주도
네.
구하고 거인하고도 싸우고 특히 기네비어 왕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요.
와 진짜.
기사도 정신의 상징이죠.
이 완벽한 남자를 여자들이 그냥 덧쓸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란슬롯 인기가 요즘으로 치면 누구 정도일까? 김수현. 그래 김수현. 요새 별그대 김수현 너무 멋있으니까. 아니면 소지섭.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네, 이 란슬롯을 품절남으로 만난 그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지 또 궁금해지는데 그 복 터진 여자 누군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럼 내가.
평생 란슬롯은 그 결혼을 안 하고. 정말 그 뭐 절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지조를 지키는데 이 그 란슬롯 주변의 모든 귀부인들이 란슬롯을 동경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도 눈길을 안 줘요.
네.
그가 바라는 여인은 단 한 명이에요.
누구요?
바로 아서 왕의 왕비 기네비어.
아니 왜 하필이면 결혼한 여자를 그래요? 그것도 아서 왕의 왕비인데.
그래 얘기가 재밌죠.
길 있네. 확 재밌다. 땡긴데 땡겨. 재밌어요.
네. 아니 봐요. 기네비어는 최고의 여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소왕도 또 최고의 남자고 왕이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네네.
란슬롯도 멋진 남자란 말이에요.
완전 멋있는데요.
근데 여기 란슬롯이 딴 여자 좋아해봐요.
그러네요.
얘기가 안 되지.
뭔가가 좀 부족하네요.
기네비어를 좋아해줘야 여자들이 어머 그러면서 좋아하지.
그렇네요. 네. 내용도 더 알차고.
알차.
삼각관계 구도가 원래 재밌어.
세상의 사랑 이야기 중에 80%가 사랑 삼각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 좋아하면 네. 제가 걔 좋아하고 꼭 드라마도 다 삼각관계더라고요.
네. 어쨌든 연모인지 충성심인지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기네비어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건 분명해요.
네.
그리고 기네비어 역시 란슬롯을 마음 깊이 사모했고요. 이 둘의 사랑이 사실 종국에는 비극이 돼서 아서왕의 왕국과 캐멀롯의 붕괴를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지만
네.
이 두 사람의 사랑 얘기는 나중에 또 나오니까 궁금해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 봐요. 방칸토가 부릅니다. 더 바즈송. 오늘 중세 기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사 학교가 따로 있어서 뭐 수료증 받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기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기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행 과정을 거쳐야 돼요. 기사도 평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귀족 또는 하급 귀족이거든요. 아이가 10살 정도가 되면은 영주의 성에 맡겨져서 학문을 닦고 예의 범죄를 배우고
네.
또 기사가 되기 위한 수업들 뭐 사냥, 말타기, 무술 등등을 익힙니다. 그리고 20살이 되면 기사 서임식을 거쳐서 한 사람의 당당한 기사가 되는 거죠.
아, 기사 서임식이라면 뭐 무릎 꿇고 앉기에서 칼로 양쪽 어깨를 탁탁 이렇게 치는 거 말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영화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차였나 봐요.
사실 이 기사가 된다는 건 모든 면에서 평민보다 우세한 그런 신분이 된다는 걸 의미하고
네.
또 왕에 대한 충성을 또 맹세하는 거거든요.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뭐 교회와 약한 자, 불우한 사람들, 특히 아가씨와 귀부인을 보호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검과 말을 탈 때 쓰는 박차를 수여하고 또 서임식을 주관한 그 영주 또는 군주와 포옹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나서는 말을 타고 창수를 겨루는 시합에 참여해서 자신의 용맹을 입증하는 게 관례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자신을 기사로 임명한 사람에게 평생 존경과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데요. 란슬롯에게 기사 그 자귀를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은 보맹.
네.
이 사람은 원래 아서왕이 그 부엌에서 일하던 부엌대기인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부엌대기가 아니라 아서왕의 오른팔인 가웨인경의 동생 가레스였다고 하던데요.
자, 그래서 란슬롯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나볼 기사가 바로 보맹입니다.
네.
어느 날 리넷이라는 아가씨가 캐멀롯으로 찾아와서 언니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언니가 핏빛 기사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건데요. 이때 보맹이 자원해서 모험에 났습니다. 리넷의 언니 리오네스 부인을 구출하기 위해 핏빛 기사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보맹. 그런 보맹을 성의 높은 창문에서 리오네스 부인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 함께 들어보시죠. 보맹은 투구를 벗고 리오네스 부인을 쳐다봤다. 부인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그를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다. 부인의 달콤한 미소를 보았을 때 보맹의 가슴은 온통 환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핏빛 기사에게 다시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했다. 그들은 투구끈을 묶고 싸움을 처음 시작한 것처럼 팔팔하게 싸웠다. 마침내 핏빛 기사가 갑자기 보맹의 손을 공격하여 칼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 공격으로 투구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리넷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 보맹경! 당신이 죽는 것을 보면 언니는 억장이 무너져서 죽고 말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보맹은 힘차게 벌떡 일어나 땅에 떨어진 칼을 달려가서 집어들었다. 그리고 핏빛 기사를 맹렬히 몰아붙였다. 마침내 핏빛 기사의 칼이 손에서 날아갔고 핏빛 기사는 그만 땅바닥에 나동그러졌다. 그러자 보맹은 그의 투구꾼을 풀고 당장 죽이려 했지만 핏빛 기사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간청했다. 그러자 보맹이 대답했다.
네 놈이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보라. 얼마나 많은 고귀한 기사들이 지옥스러운 죽음을 당했는가 말이다. 어떻게 네 목숨을 살려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기사님, 잠깐만 손을 멈추고 제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일찍이 아름다운 아가씨를 사랑했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아서왕의 기사가 제 오빠를 죽였다는 겁니다. 란슬롯경이나 가웨인경 가운데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한테 간청했습니다. 원수를 만날 때까지 원탁의 기사들을 모두 죽여달라고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지요.
그러자 보맹을 둘러싸고 있던 기사와 제후들이 핏빛 기사의 목숨을 살려주라고 간청했다.
실은 나도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못된 짓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한 짓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심하게 나무라지 않고 여러분을 생각해서라도 풀어주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성으로 들어가서 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지금까지 부인의 땅을 불법 점유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 그리고 나중에 아서왕의 궁정에 가서 란슬롯 경과 가웨인 경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에 대한 두 기사에게 용서를 구할 것.
기사님, 맹세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핏빛 기사는 범행에게 경의를 표하고 충성을 다짐했다. 그러자 리넷이 범행과 핏빛 기사에게 다가가와 갑옷을 벗기고 상처를 치료했다. 핏빛 기사는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를 모두 배상한 뒤 아서왕의 궁정으로 떠났다. 보맹은 상처가 아물자 레오네스 부인을 만나고 싶어서 다시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성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성문에 이르러 보니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도개교도 들어 올려져 있었다. 그가 의아하게 여기고 있을 때 창가에 서 있는 레오네스 부인이 보였다.
아직은 소신대로 행동하세요.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기세가 될 때까지는 내 사랑을 완전히 얻지는 못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12달 동안 무술을 닦는 데 힘쓰시고 그런 다음 다시 내게로 돌아오세요.
아, 아름다운 부인. 당신께 이런 대접을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내 몸에서 가장 좋은 피로 당신의 사랑을 샀으니까요.
슬퍼하지 마세요, 고귀한 기사님. 당신의 봉사는 결코 잊혀지거나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고결한 행동에 열중하다 보면 12달은 금세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죽는 날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창가를 떠났다.
아니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보맹이 언제 리오네스 부인을 봤다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냐고요. 생판 얼굴도 모르는 그 여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중세의 기사들한테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사들이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어요. 이거 네. 안 지키면 기사 뭐 말만 기사지 왕따 당해요, 기사에.
아, 이걸 세계에서. 안 지키면. 네,
그게 바로 용기, 네. 충성심, 예절, 자제심, 신앙심, 이타심 이런 거예요.
우와.
특히 기사는 약한 자와 가난한 자, 미망인, 아이, 고아 등등을 지키고 도와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못 본 척하고 간다. 네. 그럼 그 순간부터 기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 누가 봤어 봐 왕따 당하는구나 그러면.
보면은 바로 그 저 신문에 나요.
어머 그렇군요.
인터넷으로 퍼지는 거죠.
어 그렇죠.
자 그리고 악한 자를 벌주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을 관철시키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할 때만 검을 뺄 수 있는데 이런 기사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약한 여자를 지키는 거였죠.
어머 우리가 흔히 기사도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네. 돈키호테가 둘시네아를 구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게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기사들한테 여인이 왜 그렇게 1순위가 된 걸까요?
중세 기사들의 서열은 네.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에 의해서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중세 소설을 보면 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여인,
네.
뭐 세 번째로 아름다운 여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사들이 서로 만났을 때,
네.
뭐 예를 들면 당신의 부인은 정말 세상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여인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부인은 세 번째로 아름답고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겸손하게, 네,
겸손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서로.
네.
하지만 자신의 여인을 말할 때 뭐 어떤 결투를 앞둔다거나 이럴 때는 네네. 전혀 다르다고 그래요. 자신의 여인을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지켜 세우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자신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결투를 실천한 용의가 있는 거예요.
어머. 이렇게 몸 바쳐 마음 바쳐 기사들은 사랑을 바치는데 여인들은 아주 그냥 콧대가 높습니다.
네.
죽을 힘을 다해 핏빛 기사를 물리쳐줬더니만 기껏 한다는 말이 뭐? 1년 동안 더 무술을 닦고 오라고요? 이거 뭐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우 여자들 왜 이렇게 도도해?
기사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오직 한 여인만을 향한 순수한 사랑.
네.
근데 대부분 그 기사들이 사랑하는 여자들이
네.
자기보다 신분이 낮은 여자가 아니에요.
높은 여자를.
네, 높은 여자를 사랑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기사들이 이렇게 위험에 빠진 여자를 구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뭐 평민이나 하녀다 그러면
네.
그럼 가서 잘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리고 가요 그냥.
오.
근데 그 여자가 귀부인이다 그러면 무릎 딱 꿇고 이제 나의 사랑은 당신뿐입니다.
어머 어머 어머.
그런 거지.
좀 이상 모질란 애들 같아. 좀 이상해.
아니 그래야 뭔가 성취 의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네. 결국 네. 기사들도 돈 보고 여자들 구해주고 그러는 건가 봐.
그거는 아니고.
에이.
기사들이 바치는 게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한 그럴 가치가 정도의 가치가 돼? 있는 고귀한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고귀한 여성.
네.
아, 고귀한 여성.
아니, 그렇게, 그렇지도 않고 그냥 아무한테나 있는 하녀 중에 열 번째 하녀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칠 순 없잖아요. 그 하녀의 뭐 인격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렇네요.
네. 되도록이면 고귀하고, 되도록이면 신분이 높고, 되도록이면 아름답고.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최고의 기사 란슬롯은 최고의 여인 기네비어를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거예요.
와, 무한한.
근데, 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네네.
귀부인들은 보통 그 중세 소설에 나오는 거에 보면 귀부인들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자신의 손수건 하나를 탁 떨어뜨려요. 그게 다야.
이게 다야? 정말 무지한 사랑 같아요.
네.
아, 무한한 인내와 끈기와 헌신을 필요로 하는 중세 기사들의 사랑. 듣고 있어도 지치네요. 당이 훅 떨어져요, 지금.
음악 한 곡 듣고 가죠.
예, 당부춘 좀 해야겠어요, 지금.
사라 브라이트만이 부릅니다. 스카보로 페어.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아소왕과 원탁의 기사들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탁의 기사들 중에서 실력도 외모도 기사도 정신도 가장 뛰어난 기사, 호수의 기사로 불린 이 기사는 과연 누구일까요? 1번 란슬롯, 2번 트리스탄. 50원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힌트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네. 그 힌트보다도 앞뒤의 상황을 잘 들으시면은
네.
나온다는 거.
슬슬 들어보세요.
네, 슬슬 들어보시죠.
있을 겁니다.
네, 이름은 좀 길지 않다는 거.
네. 정말
자,
안 길어요.
앞에서 기사의 사랑 얘기를 했는데 순수한 네. 사랑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는 기사의 사랑 이야기 중 이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네.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트리스탄. 트리스탄이라는 이름은 슬픔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름에서부터 어딘지 왠지 그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트리스탄. 이분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숙부인 코널의 마크왕 밑에서 용감하고 충성스러운 기사로 성장을 합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거인 모르홀트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대결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죠. 사경을 헤매던 그를 치료해준 사람은 바로 아일랜드의 공주 이졸데였습니다. 그런데 트리스탄이 죽인 모르호홀트는 공교롭게 이졸데의 외삼촌이었어요.
비극적인 운명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진 트리스탄과 이졸데. 하지만요, 결국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트리스탄은 고향으로 쫓겨나고 이졸데와 이별을 하게 됩니다.
네.
트리스탄이 떠난 뒤 여전히 트리스탄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이졸데. 트리스탄 역시 입만 열면 그냥 이졸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매일같이 이졸데 이야기만 듣던 마크 왕이 그만 이졸데에게 홀딱 반해가지고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게 왜 그렇게 자랑을 했어 그래?
원래 이게 자기한테 귀중한 거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자랑을 해. 가만히 있지.
자, 어쨌든 졸지에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숙부의 신부로 데려와야 하는 입장이 된 트리스탄. 이졸데의 심정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네, 하지만 훌륭한 기사였던 트리스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졸데는 두 왕국의 평화를 위해 말없이 결정을 따릅니다. 자, 트리스탄과 이졸데 두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두 사람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소식을 들은 이졸데는 몹시 슬퍼하고 싫어했지만 트리스탄 경과 함께 떠날 준비를 갖추고 함께 데려갈 시녀 브라그웨인 부인을 골랐다.
그러자 왕비는 브라그웨인 부인과 트리스탄 경의 하인인 가버네일에게 작은 술병 하나를 주면서 이졸데와 마크 왕이 결혼하던 날 그 술을 나누어 마시면 평생 동안 서로 사랑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이윽고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많은 일행과 바다로 나갔다. 하루는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선실에 앉아서 목이 말라 마실 것을 찾다가 고급 포도주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은 황금색 술병을 발견했다. 그래서 트리스탄 경은 그 술병을 집어들고 말했다.
최고급 포도주처럼 보이는군요. 당신의 시녀인 브라그웨인 부인과 내 하인인 가버네일이 자기들만 마시려고 감추어둔 겁니다.
그들은 즐겁게 웃으면서 술병에 든 것을 나누어 마셨다. 그렇게 감미로운 포도주는 일찍이 마셔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술을 다 마셨을 때쯤 두 사람은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트리스탄 경은 이졸데와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평생 동안 오로지 이졸데만을 위해 훌륭한 위협을 이루었다. 그들은 항해를 계속하여 플루에르 성에 도착했다.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려고 성문으로 다가가자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 그들을 포로로 잡았다. 감옥에 갇혔을 때 트리스탄 경은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기사와 부인을 발견하고 이런 모욕적인 대접을 받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하룻밤 잠자리를 구하러 온 기사와 부인을 붙잡아 감옥에 쳐넣다니. 세상에 이런 못된 관습을 가진 성은 처음입니다.
이 성은 플레르 성이라고 불리는데 흐느끼는 성이라는 뜻이죠. 이 성에 머무는 기사는 누구나 성주인 브루너 경과 싸워야 하고 약한 기사는 목이 자르는 것이 이 성의 오랜 관습입니다. 그 기사가 동반한 부인이 성주 부인보다 덜 아름다우면 그 부인도 목숨을 잃게 되죠. 하지만 더 아름다우면 성주의 부인이 목을 내놓아야 합니다.
맙소사, 정말 추악하고 잔인한 관습이군요.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동반한 부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니까 그 부인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나는 조건이 공정하다면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인과 함께 준비를 갖추세요.
이튿날 브루너 경이 트리스탄 경에게 와서 그와 이졸데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트리스탄 경에게 말과 갑옷을 가져다 주면서 모든 귀족과 백성들이 결투를 구경하고 심판하기 위해 시합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결투할 준비를 갖추라고 명했다. 이윽고 브루너 경이 베일로 얼굴을 가린 아내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왔다. 트리스탄 경은 역시 베일로 얼굴을 가린 이졸데와 나란히 그를 맞으러 나갔다.
부인들은 이제 곧 비교될 것이고 판정이 내려질 것이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여기서 공정한 판정을 내릴 사람이 누구냐? 하지만 내가 동반한 부인이 네 아내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은 분명하다. 나는 그것을 입증하겠다.
트리스탄 경은 이졸데의 베일을 걷어올리고는 칼을 빼들고 그 옆에 나란히 섰다. 브루너 경도 아내의 베일을 걷어올리고 똑같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졸데를 보자마자 어떤 여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야기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중세식 코미디로 빠지네요. 어느 쪽 여인이 더 예쁜지 그걸로 붙여보자고요. 귀부인의 미모로 기사들의 서열이 정해졌다고 하더니 그게 정말이었나 봐요. 근데 이번 대결자는 어차피 상대도 안 되는 거였고 대결이 좀 흥미진진해라면 그래도 기네비어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에서 나오는 최고의 미녀가 기네비어인데
네.
또 최고의 미녀가 이졸데거든요.
그러니까.
쌍벽이죠. 아니가 쌍벽. 쌍벽을 그러니까. 이루는 거.
누가 이겼을까요?
글쎄요.
요즘으로 네. 치면 그럼 누구랑 붙어야 되는 거예요? 김태희랑 전지현. 요즘에 전지현 씨 이쁘니까.
그 정도 전지현? 되겠죠.
네. 진짜 어렵다.
뭐 그거는 뭐 우리의 그 가상의 대결이고 이제 트리스탄과 이졸드의 사랑 얘기로 돌아가 보죠.
네, 네. 트리스탄과 이졸드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의 묘약 아닙니까?
네.
이 약을 마시고 나면 하루를 못 보면 병이 나고 사흘을 못 보면 죽게 된다는 그 신비의 명약.
네.
아까 배 위에서 둘이서 나눠 마신 게 그 사랑의 묘약인데요. 사랑해서 안 될 그 사람들이 불타는 사랑에 빠졌으니 그 뒤의 일은 어찌 되었을지 궁금해지네요.
이 책에서는요, 트리스탄의 모험의 비중을 둬서 두 사람의 사랑 얘기는 부수적으로 짧게 다루고 있는데
네.
마크 왕의 왕비가 된 이후에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러니까 이때는 뭐 저 윤리고 뭐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 중세 소설에는.
네네.
그런데 어느 날 트리스탄은 이졸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숲으로 들어가서 원시인처럼 살아갑니다.
우와.
그걸 또 우연히 이졸데가 발견하게 되고 이졸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트리스탄이 다시 돌아와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됐죠. 그렇게 모험을 하면서 트리스탄은 원탁의 기사가 됐다. 이 책이 나오는 얘기는 여기까지.
책이 나오는 거 말고 그 후에 스토리가 더 재밌다고 하던데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아, 그 후에 스토리가 근데 네. 아주 잘 나가다가 이상한 데로 빠져요. 왜냐하면
네,
이 트리스탄이 이졸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왕의 부인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트리스탄이 다른 여자랑 결혼해요. 근데 그 여자 이름이 이졸데다?
또 이졸데야?
또 다른 동명이인.
이 지긋지긋한 이졸데 1 플러스 1.
그 이졸데 2라고 치자고요.
네, 이졸데 2.
이졸데 2하고 결혼을 했는데 모험을 하다가 트리스탄이 또 부상을 입게 돼요.
네.
근데 자신을 치료해 줄 유일한 사랑이자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졸데.
이졸데 원이겠죠.
아, 그렇네.
이졸데 원을 간절하게 찾아요.
네.
그래서 이졸데 원이 그 소식을 듣고 트리스탄을 찾아와요. 근데 이졸데 2가 질투스님에 사로잡혀서
네.
이졸데 원이 타고 있는 배가 왔는데 이졸데가 죽었다. 거짓말을 해요.
어머.
그래서 상심한 트리스탄이 그대로 눈을 감고 난 이제 죽나 보다 했는데 뒤늦게 도착한 이졸데 원이 트리스탄의 시신을 안고 뒤따라서 죽음을 선택한다는. 이거 왠지 좀 너무 심한 막이죠, 이거는?
너무 꽈어 지금. 트리스탄과 이졸데,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강력하죠.
네.
기독교 교리와 금욕주의의 중세시대. 어떻게 이런 금지된 사랑을 다룬 파격적인 러브스토리가 가능했을까요?
금욕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욕망이 억눌려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사실 그 이후에도 바그너의 악극 등 수많은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됐죠.
네.
자, 아서 왕과 원탁의 기사들. 오늘은 기사도 정신과 기사들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내일은 성배를 찾는 모험을 읽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오디너리 미러클 듣고 권진영의 고전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1월 22일 수요일. 제목 베스트 오브 베스트.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고 한 사람은 누구냐? 유언비어 퍼뜨린 죄로 내가 혼내주고 말 거야.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란슬롯과 트리스탄. 이제까지 내가 만나본, 물론 실제로 만난 건 아니고 그동안 본 영화, 드라마, 소설, 애니메이션까지 몽땅 합쳐서 만나본 남자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요즘 상남자라고 치켜세운 남자들 으스대지 마라. 란슬롯과 트리스탄 앞에 서면 아마 이럴걸?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 이런 남자의 사랑을 받는 기네비어와 이졸데는 복이 터졌다. 전생에 나라를 구해도 몇 번은 구했나 보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이런 남자들은 왜 중세에만 있는 거야? 왜 21세기엔 란슬롯과 트리스탄 같은 남자들이 없는 거냐고. 하긴 있어도 고민이다. 둘 중에 누굴 선택해야 할까? 란슬롯? 트리스탄? 아우, 신이시여, 저에게 왜 이런 고민을 주셨습니까?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국민학기점 스쿨뮤직에서 코로나 통기타를, 낚시대의 명가 주식회사 용성에서 낚시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D를, 도심 속의 자연 용산 드래곤 힐 스파에서 입장권을,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드립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비룡소에서 아서왕과 원탁의 기사들을, 예담에서 결국 엄마가 되고 말았다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웃음의 대학과 가족극 목가기념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이고, 사실 좀 헷갈리신 분들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기사는 그러나 란슬롯이었습니다. 란슬롯.
네, 란슬롯. 선물 받으실 분은 방송 끝난 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슈엘라 라이언이 부르는 데니보이. 아, 이거 아일랜드의 대표적인 노래죠.
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로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